네, 오늘 제목은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 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잔치로 시작을 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오늘 보니까 이첫 표적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그런 시점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셔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공생애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시면서 이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게 되고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잔치에 대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여러 가지 상상은 자유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집과 같다. 여러분, 이그 옛날 이 잔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첫째 이게 잔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잔치, 잔치 뭐 벌렸네. 그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뭐 가정에서 잔치는 시작이 되지만은, 아, 이게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즐기게 되는데, 잔치는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이,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별의별 음식이 다 나옵니다. 아, 보면은 뭐 밥도 있고, 떡도 있고, 술도 있고, 과실도 있고 말이죠. 고기도 어떤 땐 생선도 있고, 하여튼 평소에, 예전에는 고기는 뭐 1월 설날때 한번 먹어보지 고기 너무 귀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잔칫집에 가면 잘 얻어먹고 이렇게 옵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죠. 아이고, 고기다 이제 앞으로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잘 먹고 오고 두 번째는 잔치집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음악이 있습니다. 풍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하고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면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악기로 이렇게 풍류도 하고 또 이렇게 춤도 뭐 추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잔치집에 가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잔치집에 가면 만남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잔치가 열리면은 헤어졌던 친지들이 다또 모이게 되죠. 큰 행사니까. 동네 사람들, 뭐, 이웃들 다 이게 모이게 돼서 오래간만에 그 만남이 잔치집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랑 신부 구경도 하게 되고, 첫날 밤 이게 청어지 뚫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말이죠. 어쨌든 뭐, 가정에서 잔치는 시작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동네, 마을 사람들 일평생 잊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에 그런 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우리 이제 교회도 말이죠.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인상 찌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Celebrate, Jesus Celebrate 그 노래 있잖아요. 그냥 찬양하고요, 즐기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를 주일날 모이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죽을 상을 하고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밝게 웃으면서 경쾌하게 이런 찬양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뭐 기도원에 가든지 저 광야에 가서 뭐 제자들과 함께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가서 이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요, 한 번도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다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표적. 표적은 사인, 시그널, 신호, 암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 시그널이나 신호는 뭐예요? 수화 같은 거 있죠. 손으로 수화하잖아요. 그 뜻이 있죠. 우리 시그널 같은 교통 신호등도 보면 빨강, 파랑, 노랑 불이 있는데 그 불빛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불빛 자체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빨간 불이 딱 켜지면 뭐예요? 무조건 스톱해야죠. 파란 불이 켜지면 오케이. 노란 불이 켜지면 조심하라, 멈추라,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똑똑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은 무색, 무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없어요. 물을 설명할 때 무색, 무미, 무취죠. 그러니까는 물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원하긴 하지만 맛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예, 이 상급 포도주는 색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색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포도주는 또 맛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 포도주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 드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뭐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빛깔로 이렇게 비춰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릅니다. 색이 아름답고 맛있고 향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섯 개나 되는 그런 항아리에 담긴 개수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엘리야하고 날씨가 조금 더 비슷하지만 더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집집마다 시커먼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차가 와가지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주면 일주일 동안 그 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몰라요. 설거지를 하고도 그물 버리지 않습니다.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을 그냥 또 버리지 않고 꽃밭에다 또 물을 주거든요. 굉장히 물이 귀해요. 예. 근데 이 여섯 통이나 되는 그통 속에 있는 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또그 날씨가 덥고 먼지가 많이 나고 1년에 비가 겨울에만 조금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게 되면 발 씻을 물, 결례, 손 씻을 물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담아 놓는 그런 그 개수물 같은 허드렛 물을 담아 놓는 그런 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는데 이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매 그것을 뭐예요? 포도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양이 더 많아진 게 아니에요. 양적인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질적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변화죠. 예, 물을 H2O라고 그러잖아요. 이 H2O가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참 많이 일으키셨어요. 축사의 기적,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파도야 잠잠, 이런 자연의 기적을 많이 또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또 일으키셨습니까? 예, 치유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문둥병, 무슨 혈루병, 앓는자,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기적을 또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남의 축복, 이 변화의 축복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잖아요. 이 지옥의 백성, 어둠의 자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빛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 구원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축사의 기적, 치유의 기적, 자연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그래서 어떤 기적이에요? 변화의 기적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은 바로 이 변화의 기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안주하면서 반복되는 생애가 그 개순물처럼 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허드렛 물을 변하여 어떻게 해요? 잔치집에서 최상급의 포도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빌딩이 아니죠. 참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뭐예요? 교회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회, 모임.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의 공동체, 이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변화돼서 잔치지구 같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우리 분이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로운 기쁨이 넘치고 내 생애에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으로 말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허드렛 물이, 개순물이 잔치집의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는 데는 기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 그 단계를, 스텝을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셔서 이런 걸 좀 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1초도 틀림없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연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공리가 있습니다. 영리가 있죠. 영적인 법칙.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어떤 스텝, 어떤 단계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축복을 일으켜 주시는 걸까? 아, 우리 정말 분이엘 교회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설교하고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빈자리가 참 너무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러고, 정말 얼마, 한 영혼이 새로운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꼭이 재난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일꾼들을 주름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날마다 또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데 질적인 성장이 우선이죠. 질적인 성장에 영적인 성장의 결과가 양적인 성장이거든요. 무조건 뭐 교회 성장 해가지고 양적인 성장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도 보면 영적인 성장, 이 이루어질 때,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은 어떤 스텝, 어떤 단계를 통해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하셨나? 첫째는요, 첫째, 이 변화의 과정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모자름을 깨달을 때부터 예수님의 표적은,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잔치 열렸어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에서. 그런데, 그 잔치에 불행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결혼식을 하면 며칠 동안 합니다. 며칠 동안.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리온까지 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에서 잔치에. 그래서 포도주가 동이나면 잔치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잔치에서 떡이 좀 모자란다거나 음식이 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넉넉히 포도주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잔치집에 막 와가지고 이렇게 참석하다가 보니까 준비했던 포도주가 일찍 동이 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제일 먼저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칫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정말 이렇게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스텝은 바로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모자람을 발견할 때부터 기적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단점이나 모자람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뭐가 모자라고 궁핍이 오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하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이젠 다 끝났다. 그렇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전화위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화위복은 무슨 뜻이에요? 화가 굴러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그런 종교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을 알때 기적은 표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이거 뭐죠? 히터를 조금 끄시면 좋겠네요. 옷을 벗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내 부족, 내 궁핍, 나의 모자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나로 꽉차 있는 사람들이죠. 나. 자기, 에고이죠, 에고. 내가 꽉차 있어서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이런 사람들. 도무지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린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목포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목포맨이 뭔가, 전라도 목포에서 오신 분을 목포맨이라 그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포맨은 목사도 포기한 사람을 목포맨이라 그런대요. 너무 자기 과거를 집착하고 과거를 고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잡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부족, 나의 모자람을, 나의 궁핍을 깨닫는 데부터 주님의 표적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아는 데부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표적은 나의 궁핍을, 나의 모자람을, 포도주가 모자람지라. 예, 이 모자람을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 이 표적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오든 성경 공부에 나오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벌거벗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세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빈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이 참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과 궁핍을 느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증책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을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도 야곱도 신약의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 간증책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기적은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없는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뭐예요? 고기 한 마리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그런 밤에 너무 절망해가지고 고기를 평소에는 잘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빈 그물만 계속 노력은 하지만 헛수고하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한즉 그대로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배 두 척이나 가득 잠기게 돼 있는 거죠. 고기가, 물고기가. 예. 여러분 그 밤에 시리에 차있던 밤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들에서 그 만 명, 5천 명이나 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물어 갈 데가 없어요. 밥을 어디서 먹습니까? 예수님 설교 듣느라고 이제는 밤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디서 줍니까? 먹을 것을 제자들이. 그때 안드레를 통해서 여기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축사하시고 나눠주잖아요. 기적이 표적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홍해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 속에다가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지팡이를 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천서와 씨름할 때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백세에 난 아들을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그걸 드리라는 거야 자기 아들을. 아, 그럴 때가 어떻게, 이게 절대적인 위기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사라가 펄펄 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영감이 늙더니 뭐 망령이 들었나, 뭐 아이들을, 아, 절대 뭐, 말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장작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그 인생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생의 깊은 곤고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물이 변하여 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의 부족은 무엇인가? 나의 모자람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 비어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할 때부터 이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나가는 두 번째 스텝은 모자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궁핍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족한 것으로 포도주가 모자라고 여러분 부족한 것으로 끝나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발견하셨다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고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예? 여기 마리아의 행동이 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무슨 뭐 양조장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술 만들어 보신 분도 아니고 양조장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는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포도주는 절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해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예. 모든 게 그래요. 이번 뭐 세미나 하는 문제서부터 모든 게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근극적으로, 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의 문제,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주님께 가져오나,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이 깨달아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가서 고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모자란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자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래요. 주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고해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혼자서 끌어안고 하면 트라우마에 걸리고요. 정말, 예. 죄책감에 또 빠지게 되고, 그 치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 불교에, 공수래 공수고, 인생은 무다, 인생 무상. 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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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붓다라는 말이 뭐예요?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은 고해와 같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지만 뭐예요? 답이 없어. 답이. 불교에는 답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답이 없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학, 책, 일리 있어요. 맞아요. 일리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공감은 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에는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본보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작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하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기껏 고작 한다는 말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래요. 사랑의 실체가 없잖아. 예? 지난번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확실하잖아, 확실해.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나갈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나갈 때,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한푼 줍시오! 뭐좀 도와주세요! 동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나돈 없어! 나 가진 것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그 앉은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밖에만 있었던 앉은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나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이 후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 예.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예.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할 줄을 모를까?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다 교회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해요. 야,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쓸데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 무슨 도움을 나에게 주는데? 한마디로 교회는 쓸데없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교회 오시면 밥 먹여드립니다.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교회 오시면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줍니다. 원하시면 매일 사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자람이 모자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주님 앞에 고해져야 된다라는 두 번째 스텝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라냐면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마리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복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시면서도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행함이 실천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이 말씀이 내 머리로 깨달아지느냐 하면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가 확실하게 확인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실천해 볼때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되대요. 기도하니까 되대요. 아니,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어쩌다 기도하니까 되니까 너무 익사이팅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니까 뭐 응답이 되대요. 뭐 하면서 하시는 옛날에 어떤 유학, 네덜란드에 있을 때, 유학원 학생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60, 70년도. 그때는 정말 간장, 맛있는 간장만 있어도 밥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바다 조금 넣어가지고, 있으면 뭐 날개를 하나 깨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 맛있었죠. 가난했을 땐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간장이 샘표 간장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광고, 송이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아세요? 보고는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간장 샘표 간장. 여러분 보고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간에도 말씀, 지지난주간에도 계속 설교 말씀 드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성경 공부, 순종이 없는 설교는 말짱, 헛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고 왜 성숙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왜 매일 다람쥐 치바퀴 돌듯 여러분 그냥 그대로 예, 무의미한 거죠. 성숙이 되지 않아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믿음이 없는 건 왜 그래요? 맨날 신학교에서 논리나 이론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변증이나 이런 것으로 대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거거든.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는 것이 있고 받아서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받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학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거든요. 공부해서 배워서 되는 게 있고 받아서 되는 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배에서 하나님이 그 태몽의 꿈을 꾸고 말이죠. 알죠.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가장 잘 알잖아요. 마리아가 가장 잘 알겠죠.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예, 말하는 거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 이것이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하인들이 반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3분의 2만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강대강 덜렁덜렁 이렇게 항아리마다 다르게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채웠어요? 하인들이. 예,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워. 찰랑찰랑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잘하고 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밑바퀴 돌았어요. 밑바퀴 돌고 철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에? 밑바퀴 돌았어요. 예, 모르시면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구약 설교하시면서 아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들고 함성을 제사장과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설교를 이제 하고 오셨대요. 악을 쓰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부흥회 끝나고 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꽃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편지를 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봉투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꼭 열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꽃봉투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일곱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에, 몇 바퀴 돌았죠? 여호수아서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번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번 돌았어요? 일곱 번 돌았거든요. 6 더하기 7은 얼마예요? 13번이죠. 13번 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끝까지 바지 순종할 때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져. 두 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져. 성 위에서 막 그거 보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세 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를 때 철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만 장군 아죠? 열왕기하 5장에서 나오는 문둥병자 라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사, 코맨더 인칩, 최고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요. 뭐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소녀 하나가, 아,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게 복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중 하나의 말을 듣고 그 총사령관, 군대 사령관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의리의리하게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총사령관이 오게 되면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줄, 뭐 야단법석을 떨면서 뭐 안수를 하고 막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게하시 자기 종에게 시켜가지고, 야, 너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가서 목욕하면 너 깨끗이 돼. 너무 화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분한 마음으로 돌이켜가지고 가면서, 야, 우리, 우리 그 아람의 다메섹강, 아르발강, 아바나강은 요단강보다 깨끗하지 않느냐 하냐. 그러면서 막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종을 잘 뒀죠. 그 시종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 이 말을 듣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말이죠.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네 번 씻고 안 나. 여전히 다섯 번 씻고 안 나. 근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아니, 이 라만 장군이 그 선지자의 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분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어떻게 되기면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문둥병으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집부리고. 근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서 라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만 장군이 이런 순종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 한 가지만 나오면 뭐합니까? 라만 장군이 평생 자기 고향에서 장군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문둥병은 나았지만 또 다른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이 라만 장군은 하나님께 늘 그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복받으면 순종하라라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고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 갈수록 마칠려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더 좋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처음에는 좋지만, 번지를 하고 처음에는 좋지만 갈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처음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좋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고 갈수록 마칠려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결코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라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죠. 예, 포도주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하고 무가치한 것이 허드렛 물처럼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고 근심과 절망에서 예, 즐거움의 잔치집으로 변하는 이런 역사를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위대한 대사도가 되고 죄 많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핍박자요 해방자 살인자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사기꾼이여 죄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하고 아뢰고 100%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 100%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봉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주님께 구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적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